고린도전서 36번 메시지 악한 형제를 다룸 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은 악한 형제를 다루는 문제로 전환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다룬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천연적인 혼의 생명과 관련된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5장에서 다룬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인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음란의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이 문제는 어떤 형제와 그의 의붓 어미 사이의 근친 상관으로서 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자는 교만으로부터 나온 다툼에 속하며 후자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중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장은 심지어 참된 믿는이라 할지라도 중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을 읽는 많은 이들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악한 일들, 특히 구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우리는 그의 의붓 어머니와 근친 상간을 범한 고린도 교회 안의 형제에 대한 것을 봅니다. 물론 바울의 의도는 이 악한 형제를 다룸으로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곧 주님 안에 참된 형제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신약 안에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종류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결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장은 또한 우리에게 교회가 일단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에서 벗어나 혼 안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이 들어올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시기와 다툼뿐 아니라 심지어 중한 죄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첫째로 혼을 처리하고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처리합니다. 혼을 처리하는 것은 주로 분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처음 네 장은 혼에서 나온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은 혼에 속한 문제이며 주로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의견의 결과요, 의견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네 장에서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이 장들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고린도인들이 타고난 생각 안에 매우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으로부터 돌이켜서 혼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중심 이상으로부터 벗어나 육신의 정욕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혼이 우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두 혼을 거절하고 포기하여 영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 남아 있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 들어올 문을 닫아줄 것입니다. 악한 자를 판단함. 5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형제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 곧 그의 의붓 어머니와 근친 상간을 범했음을 봅니다. 어떤 죄도 근친 상간보다 더 악하고 인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장은 그와 같이 끔찍한 죄를 다루고 있지만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교리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는 엄중한 죄를 다루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엄중한 죄가 그들 가운데서 드러난 것을 통함이 여기는 대신에 고린도인들은 교만하였으며 우쭐댔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2절은 꾸짖는 말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런 죄를 행한 자를 참으로 그들 가운데서 물리쳐야 함, 즉 그 사람을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물리치는 것은 썩고 부패한 나무 조각을 건축물로부터 제거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집안에 어떤 목재가 썩었다 합시다. 이 썩은 부분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 언급된 그 악한 형제는 교회 교통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우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가 고린도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염려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한 악한 형제를 다루는 이 장에 매우 적극적이고 놀라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그의 사람의 영을 사용함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애찬에 관한 것입니다. 3절로부터 5절에서 바울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 안에서는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혼이나 육신 안에서 처신한 고린도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영 안에서 처신했습니다. 바울은 몸으로는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지만 영 안에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사용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그의 영이 그들과 함께 모였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영은 매우 강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영은 그 악한 사람에 대한 그 심판을 수행하려고 그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너희는 그 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물리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영을 사용하여 이미 그를 판단했다. 비록 나는 육신으로는 너희로부터 떠나 있지만 내 영 안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심지어 나는 나의 영 안에서 너희 집회에 참석한다. 따라서 나는 내 영으로 이미 이 사람을 판단했다. 4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의 영이 고린도의 집회에 참석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영이 실제로 고린도로 여행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혼이 그의 몸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법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절에 의하면 바울의 영은 매우 강해서 어쨌든 그는 고린도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의 영은 그 악한 사람을 사단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 즉 완전히 영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울의 영이 실제로 고린도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악한 자를 판단하고 물리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으로 어떤 형제를 신방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영으로 어떤 형제의 집을 신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의 상황에 관하여 바울의 영이 한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나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는 모두 5절에 내어주고를 수식합니다. 사도는 그의 영 안에서 그 악한 자의 육신을 멸하려고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기 위하여 주님의 능한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적용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 악한 자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징계를 위한 것입니다. 5절에 언급된 멸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육신은 멸해져야 할 정욕적인 몸을 말합니다. 어떤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그와 같은 질병은 그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육신을 멸하는 데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죄 지은 사람이 영 단번에 구원된 형제임을 지적합니다. 그는 결코 어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악을 인하여 그의 죄악된 육신을 파괴함으로 주님의 날에 구원되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징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멸함은 영이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입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이 단지 글을 쓰거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냄으로 교회를 다룰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영을 사용하여 다룸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영 안에서 생활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영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계시합니다. 바울의 영은 매우 강해서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악한 자를 정죄하고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기 위하여 그의 영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어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에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영으로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5장에 묘사된 상황을 완전히 그의 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그의 영으로 정죄했고 그의 영으로 그 악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에 절기를 지킴.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들 가운데의 혼동과 근친상간과 같은 중한 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사도의 서신은 그들 가운데의 악한 죄를 지적하여 그들을 낮춤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랑이 옳지 못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적은 누룩에 대하여 말함에 있어서 바울의 생각은 온 교회, 즉 온 떡을 부풀게 하고 더럽히는 데는 그들 가운데 있는 중한 죄와 같은 것이 필요치 않고 아주 적은 누룩, 곧 적은 죄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 있는 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젊고 시간 안에서의 새것을 의미합니다. 새 덩어리는 새로운 본성 안에서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예표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가 믿는 이들을 그들의 유월절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는 단지 어린 양일 뿐 아니라 또한 유월절 전체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이 되기 위해 그는 우리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잔치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누룩 없는 떡이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죄와 구속하는 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누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누룩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서신의 처음 4장에서 그들은 분열로 인하여 바울에게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분열은 누룩이 아닙니까?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죄악된 것들은 누룩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믿는 이들에게 누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분명한 관점을 줍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양방면을 계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한 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면에 의하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 곧 우리의 타고난 어떠함에 의하면 우린 누룩으로 충만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누룩 있는 떡을 먹느냐 아니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사느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그때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다면 그때 우리는 누룩 있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 즉 우리가 누룩 없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따라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으며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의 연속인 무교절을 말합니다. 그것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는 완전한 기간으로서 우리가 회심한 날로부터 휴거되는 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긴 명절로서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이 죄 있는 묵은 누룩이 아닌 우리의 공급과 누림이신 우리의 새 본성이신 그리스도의 누룩 없는 떡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순전하고 진실하며 전적으로 순수하며 섞인 것이 없는 실제가 충만한 생명 공급이십니다. 명절은 잔치를 누리는 때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잔치로서 누리는 그와 같은 명절이어야 합니다. 7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절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유월절 절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걸쳐 무교병의 절기를 누려야 합니다. 예표론에서 무교절의 7일간은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와 같은 절기임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8절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교절, 곧 어떤 누룩도 없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기임을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이 서신의 배경으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바울의 유월절이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유월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개별적으로 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은 함께 살았고 함께 천막 생활을 했으며 함께 여행했으며 함께 전쟁했습니다. 그들의 단체적인 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역사를 읽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체험의 예표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우리 또한 만나를 먹습니다. 그들은 생수를 마셨고 우리 또한 생수를 마십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따랐던 반석이 있었고 우리 또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체험했으며 우리 또한 유월절, 곧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있습니다. 더욱이 유월절 후에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이 절기를 지켜야 함을 지적합니다. 교회 생활은 무교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룩도 교회에서 제해져야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는, 곧 누룩 없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생활을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으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누룩 없는 생명 공급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죄 없는 생명과 생활의 근원과 원천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근원과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생명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생명의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누룩없는 떡으로 먹어야 합니다. 영양학자들은 우리가 먹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룩없는 떡을 먹는다면 우리는 결국 누룩없는 떡으로 조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룩없는 생명을 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 안에서 죄 없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를 죄 없는 생명의 근원과 공급으로 먹음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으므로 만일 우리가 그를 매일의 잔치로 누린다면 우리는 누룩 없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는 데 있어서 바울은 미혹된 고린도인들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그들이 되돌려진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이상으로부터 빗나간 곳에 머문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은 단체적으로 교회에게나 개인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이들의 실패나 죄들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 이상으로 되돌려 놓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의 처음 두 장에서 바울은 후에 다룰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견고한 기초를 놓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처음 두 장에서 다룬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다루는 모든 우리의 다룸이 그리스도와 중심 이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미혹된 이유가 그들이 중심 이상으로부터 그 외에 어떤 것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킨다면 그들은 무교절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악한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음. 9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악한 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함을 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 악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문둥병자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예표된 것처럼 그를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악한 자를 판단했으며 그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도 같은 것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그들 가운데에서 제거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11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지 한 종류의 악한 자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악한 자를 언급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단지 어떤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안에 사는 사람을 다룹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자, 곧 그 죄 가운데 살며 그 안에 머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간음하는 자는 단지 구약에서 다윗이 간음을 행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그의 생활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지 단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로부터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심판하고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약함 때문에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 합시다.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서 주님께 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일 그가 기꺼이 이렇게 행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교회는 분명히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한 죄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 교회의 교통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교회에 누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몇 개의 중요한 요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순수해야 하며 누룩이 없어야 하고 죄된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유월절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계속하여 무교절을 누려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참으로 악한 자가 되어서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교회 생활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이 마침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 교통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 본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악한 자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